저희들은 지금까지 4장에 걸친 룻기 4장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룻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룻기는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두 명의 과부들의 인생과 그들의 발걸음을 주목하며 그것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나서 이민 생활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다시금 고향 땅 아버지의 집 베들레헴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돌아오는 베들레헴의 탕자 나오미가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는 믿음의 오중주 고백을 들려드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압의 탕자 루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루츠는 모압의 탕자이지만 동시에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강도 만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근근히 이삭을 주우며 고달픈 삶을 이어가던 두 고부에게 나타난 백마탄 왕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2장과 3장 보아스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가 과부들에게 베푸는 놀라운 선대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의 기준을 훨씬 초월해버리는 보아스의 계속되는 선대함과 배려, 이것이 2장과 3장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자신의 며느리의 재가와 안식을 위해 전략을 짜고 추수마당으로 한밤에 꽃단장을 내서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보내는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자신에게 나온 룻을 술에 취해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중히 대하며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오늘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속히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하며 룻을 돌려보낸 것이 3장의 보아스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4장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주 쉽게 룻을 공식적으로 결혼에 성공해서 아내로 맞이하는 보아스에 관련된 기록이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결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의 내용이고 후반부의 말씀은 결혼 이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룻을 아내로 맞이한 보아스의 전략을 여기 소개합니다. 당시 법원의 역할을 감당했고 시청의 역할을 감당했던 성문에서 급히 사람들을 모으고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배심원과 여러 명의 사람들의 증인들을 세우고 룻에게 타작마당에서 한 약속을 급히 시행하는 보아스에 관련된 기록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하고 기업 무르는 법적 절차에 필요한 모든 배심원들을 세워놓은 뒤에 3절부터 6절에 걸쳐서 기업 무를 자에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기업 무를 자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정확히 모르지만 모압으로 이민 가기 전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다른 문중으로 땅을 팔았든지 아니면 엘리멜렉의 소유로 아직 남아있던 땅을 나오미가 매물로 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마 후자인 경우가 맞습니다만 맞을 거라 예상되지만 나오미의 땅으로 이름으로 나온 매물의 땅을 언급하면서 기업 물을 순서를 먼저 보아스가 언급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너가 퍼스트맨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업을 무르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나는 세컨맨이고 너가 퍼스트맨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소유지를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기업 무를 권리를 너가 처음으로 갖고 있다라고 리마인드 해준. 그러나 5절 말씀 보시면 4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소개를 듣자 첫 번째 미스터 아무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무개가 그 얘기를 듣고 흔쾌히 그 땅을 자기가 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5절 말씀 보아스는 땅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언급합니다.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체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영속 영존해야 해준다라고 합니다. 보아스의 전략과 반전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땅의 매물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이후에 주위의 관심을 끌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 룻과의 재가 재혼을 통해서 그의 죽은 기업의 가문을 이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소유권의 이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그가 언급했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 이 땅을 무르는 기업에 무르는 이 일 뒤에 무엇이 있는가, 영적인 책임과 희생이 따를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이하의 말씀, 저희들이 보았던 말씀, 죽은 형제가 자식이 없고 죽었을 때에 다른 형제들이 들어가서 기업을 이어주었던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물론 7절 말씀을 보시고 신명기 25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이 법을 승인하기를 원치 않았던 경우에는 신발을 벗어주고 그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그 일들을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도록 허락하셨지만 만약에 거부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던 퍼스트맨 아무개가 모압 여인 룻과 그를 통해서 기업을 물러줘야 한다라는 희생과 책임을 듣자 갑자기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고 합니다. 내 유업, 내 유산에 손상과 위험을 줄까 하여서 나는 물르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마디로 클리어하게 예스라고 대답했던 퍼스트맨 미스터 아무개가 보아스의 두 번째 이 땅 뒤에 숨겨져 있는 기업을 잇고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주며 나아가 그의 과부를 취해서 내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발짝 물러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유업과 내 유산에 손상을 줄 수 없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염려함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합니다. 대신 너가 기업을 물으라라고 합니다. 지금 미스터 아무개의 퍼스트 맨의 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나간 것은 전혀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반응. 주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업 물을 자의 반응, 기업을 물으길 원치 않으면 신발을 벗어주고 침을 뱉고 당시에 약간의 모멸만 받으면 됐을 뿐임. 더군다나 보아스와 퍼스트 맨은 엘리멜렉의 친형제도 아니었습니다. 문중의 가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물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해서 그 기업을 이루어주는 첫 번째 자식은 자신의 자신이 아니고 엘리멜렉과 말론의 자녀였으며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산 싸움, 법적 문제, 양육에 관한 모든 대가와 양육비를 치러야 함은 분명하고 룻을 평생의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기업 물을 자가 거부한 것은 시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반응.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하고 신벗고 침을 뱉고 한 번에 끝나버리는 퍼포먼스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First man, Mr.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운의 사나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축복,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찬스가 자신에게 왔는데 자신이 First man이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나 다 가는 아무 손해가 없고 가장 안전빵인 길을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경제적인 유익과 자신에게 주는 경제적인 유익에 관해서는 예스 했지만 경제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희생을 누리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원치 않았고 정신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침노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미끄러진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수십 번 하신 말씀,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염려하고 떠났던 부자 청년, 세상 유혹과 재리에 대한 염려들로 가득 차서 결국 결실치 못했던 인물들, 미스터 아무개, 이 퍼스트 맨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평범한 인물입니다. 악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인물입니다. 어느 것에서나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연스러운 인물, 교회 많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극히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과격하게 움직이시고 과격하게 감동시키는 인물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 곁에 매달렸던 십자가의 강도였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피 흘리시고 목이 마르다 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지극히 감동시켰던 인물이 십자가 옆에 강도였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주를 저주하고 떠난 그 마당에 십자가의 옆에 매달려서 주님을 치하하고 이 사람이 행한 일 가운데 하나도 그렇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remember me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주의 마음을 과격하게 감동시키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 앞에 나와서 천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라고 물어보셨을 때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지만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미리 가서 예비하였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First man, Mr. 아무개,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악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6절 자신의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한 그 기업무를자 First man의 답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보아스가 낚아챕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신속하게 이 일들을 성문 앞과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승인받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륜에게서 나오미의 손에서 그의 땅과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기업으로 사는 이 모든 것에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보아스가 노렸다는 듯이 이 일들을 신속하게 추구합니다. 그리고 결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왜 보아스는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이 보아스의 정체가 무엇인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의 철 모르는 보아스는 무엇 때문에 동분서주 뛰고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룻기를 보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보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을까? 룻이 이뻤을까?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룻은 전혀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5절과 6절에서 분명히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룻이 20대의 과부였음은 분명하지만 땅을 사라라고 하는 말에는 기업을 모르겠다 했던 그 퍼스트맨이 룻이 매물로 나오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유력한 자였고 퍼스트맨이었습니다. 룻이 만약에 우리가 모두 원했던 글래머의 베이글의 아름다운 섹시한 미모의 여성이었다면 분명 그는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룻을 아내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된 제가 우리 남성들이 모두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은 전혀 외모로 어필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룻이 나오자 뒤로 물러났던 미스터 아무개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보아스는 룻이 뛰어난 외모와 아름다운 몸매를 소유한 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 눈에 외모로 어필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룻을 선대하고 룻의 샬롬과 나오미의 샬롬을 위해 뛰고 있는가? 보아스가 룻의 무엇을 높이 평가했는가?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 룻에서의 교훈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았던 말씀 때문입니다. 먼저 룻기 1장 16절 이하에 의하면 오르바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굿바이 하고 돌아간 그 무렵 룻이 다섯 번의 믿음의 고백을 들려줬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곳, 당신이 머무시는 곳, 당신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죽는 그 자리가 내가 죽는 곳입니다. 가장 혼탁했던 영적인 시기에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믿음의 발을 띄어서 온 룻을 보아스가 2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성읍에 다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보았던 3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이 온 베들레헴 성읍 백성이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짧은 베들레헴의 체류 만에 전 성읍 백성이 현숙한 여자인 줄 너를 알아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퍼스트 맨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했건 어떠한 신앙을 가졌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섬겼던 퍼스트 맨에게는 아무개에게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누가 보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으로다. 저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돌아온 놀라운 모압의 믿음의 여자이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에 본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 룻기의 저자는 룻의 after marriage 결혼 이후의 삶을 기록한 즉시 18절부터 룻기를 무엇으로 마무리하는가? 족보로 마무리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베레스의 족보, 유다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 족보를 자세히 보시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유다, 다윗, 메시아로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는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온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베레스였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해서 낳은 것이 베레스입니다. 어느 미친놈이 족보를 쓰는데 자신의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고 낳은 자를 족보에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집은 족보를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분명히 삼류 집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혁거세의 멧돼손이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 박씨가 몇 명인데 박혁거세의 후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족보를 얘기할 때 과소평가하거나 거기에 있는 인물들 중에 부끄러운 인물들을 족보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베레스의 계보가 이러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족보 22절까지 다윗에 대한 족보를 여기 기록합니다.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첫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세 개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똑같습니다. 살몬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으니라라고. 이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여기 족보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마태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보아스를 언급하면서 마태복음 1장의 마태는 그가 라합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점령할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생명을 걸고 숨겨줬던 기생입니다. 유일하게 여리고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살렸던 기생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이방인이자 기생의 소출이었다는 것이 마태의 기록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룻기 4장의 최고의 반전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영화의 반전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시어머니를 쫓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온 룻 현숙한 여인,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돌아왔던 과부, 20대의 과부, 그를 보면서 보아스가 누구를 받겠습니까?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분명 그의 모친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성내 유력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존귀한 자, 거부가 되었지만 보아스에게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가? 기생과 이방인의 어머니의 소출이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선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멸시하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악한 죄는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 종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성내 유력자였지만 자신의 지난날의 배경을 잊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은 유력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만 자신의 모친이 걸어왔던 믿음의 놀라운 길들, 그리고 자신의 속한 배경이 어떤 것인지,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겸손함이 있었던 영혼임. 그런 그에게 룻의 믿음은 놀랍게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모친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간증을 듣고 살아왔던 보아스에게 룻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믿음은 분명 그의 영혼을 새겼을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기록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본 놀라운 것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이 이방 여인이었고 20대의 과부였기 때문에만 선대했던 것이 아니라 룻이 보여줬던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그는 어머니를 기억했고 그의 고백과 믿음을 주목하면서 그의 아내, 그의 남편이 되기까지도 결정했습니다. 제가 기원문에서 읽어드렸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라합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품어줬던 그 자신의 고백과 이유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곤 수백 마일 떨어진 이 여리고에서 애굽에서 행하신 너희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들었다. 라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기생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모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듣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생명을 걸고 숨겨주는 이유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라. 나를 구속하라.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나를 살려달라. 라는 고백입니다. 왜 충격적인가? 200만의 이스라엘이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열 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10월들을 거쳐서 나와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떨어진 것을 눈으로 보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했든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시험하여서 모두 멸망했다라고 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사사들의 기록을 보십시오. 전무후무한 능력을 받았던 삼손님, 나귀 턱뼈로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신현을 맛보았던 기드온님, 모두 보았던 자들임.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여리고의 한 기생이 그것을 듣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속해달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땅이 갈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해본 적도 없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이들에게 중요했던 건 그 음성, 그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룻 역시 기생 라합과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이라고는 시어머니,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도망쳤던 시어머니의 가족을 통해서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삶, 그 시어머니를 붙들고 나오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자신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려. 오늘 말씀이 족보로 끝나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창세기와 역대상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는 족보, 우리의 족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지루한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두 가지의 똑같은 족보가 완전히 다른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틀림, 역대상의 족보가 틀림, 거기에 나와있는 인물이 틀림, 자세히 보다 보면 성경이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은가라고 얘기해야 정상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지금 누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가 누구의 어머니이고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만 보아도 주님이, 하나님이 기록하는 족보는 무엇인가? 믿음의 족보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결혼해서 누구에게서 누가 나왔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족보에는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셨다면 충격적으로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퀘스천,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낳는 이 아이는 엘리멜렉과 말론의 후사였습니다. 그러나 18절부터 22절까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자신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의 유업이 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라합이, 룻이 들어간 것이 믿음의 족보입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목사의 아들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얘기. 기독교 3대 집안 아무 헛소리.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다. 전혀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소림.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던 기생이든 이방 여인이든 주님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이름을 적고 있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이자 족보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루치 들어갔고 나오미가 들어갔고 오벳이 들어가고 보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들은 것이라고는 시어머니를 통해 그 가족을 통해 들은 것이 전부였던 철저한 이방인이자 삼류 인생을 사는 과부 기생이었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록하신 믿음의 전당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믿음의 족보입니다. 지루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18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록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내로 성읍에서 공식적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한 보아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에서 그 성문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의 노래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들을 축복합니다. 무엇이라고 축복하는가?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유력하게 되길 원하며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여서 메시아의 가문에 오를 수 있게끔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분명 베들레헴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에는 말하라 불러다오, 나를 쓰디 쓴 여자라고 불러다오 했던 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과 어떻게 반전되었는가? 이제는 너의 집, 너의 후손들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메시아의 가문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여인들이 축복하죠. 13절부터는 결혼 이후의 일들을 짤막하게 룻기의 저자가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합니다. 10년간 모압에서 말론을 통해서 임신을 하지 못했던 룻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자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계셨다라고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들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라고 축복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찬송할지로다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구속자, 구원자,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백성과 고향을 떠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도망 나온 두 과부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선대하면서 그들에게 율법 이상의 놀라운 정신을 보여줬던 보아스, 어머니의 배경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고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품으려고 했던 보아스를 하나님은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오늘 너에게 구속자, 구원자,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니. 너희들을 내가 구속하겠다라는 얘기. 너희들의 기업을 내가 물어주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 그것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임. 이 고백과 축복을 듣고 16절 룻기의 저자는 이런 기록을 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나오미에게 지금 태어난 오벳은 어떤 아이입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입니다. 자신의 이방 며느리인 루치,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나하고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손주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기 새끼도 안 보는데, 내 손자도 귀찮은데, 나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이를 누가 품고 양육자가 되었다고 하는가? 나오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를 봅니다. 이것이 교회구나.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왜 그런가? 이는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합니다. 나오미를 선대했던 룻, 아무도 돌보지 않고 강도 만났던 늙은 시어머니, 그를 붙들고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쫓아나왔던 20대 젊은 자신의 과부이자 며느리인 이방녀인 룻, 그를 일곱 아들보다 낳은 완전한 나의 며느리라곤 그가 낳은 아들이라 내가 어찌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17절에 더 놀라운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히브리 사회를 보시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줄 때는 7대 3으로 엄마가 지어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7대 3으로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던가 3, 아버지나 조상들이 지어주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전무후무하게 성경에서 이웃의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줘서 섬기는 자라는 오벳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성읍 사람들이 나서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겠다라고 했는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아이는 너희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있고 베들레헴의 모든 영혼들이 바라보고 있고 기대했고 소망했고 지켜봤고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간증이니 우리가 어찌 이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겠느냐. 이 아이는 우리의 히어로, 베들레헴의 믿음의 가문이고 메시아의 가문을 이을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그가 주신 그 인물이다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니. 너희들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가 누가 되었는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함.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고 함. 실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이름과 말론의 가문을 이어주려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기업을 이어주려고 했던 보아스를 믿음의 조상 다윗과 메시아의 족보에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대신 엘리멜렉과 말론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퍼스트맨 미스터 아무개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룻기 강해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교회에 관련된 책입니다. 룻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를 누가 자신의 아이로 품고 양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구속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룻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인가? 하나님이 기업을 물으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라는 공통점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공통점, 오늘 등장했던 미스터 아무개의 퍼스트 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며 이에 타산에 젖은 이 인물, 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의 구속을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없었는가?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주목하시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구속과 기업을 무르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인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서로의 샬롬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 안에 있던 고귀한 믿음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것에 감동했던 인물들,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 자들을 더욱더 선대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아니라 다른 이방 여인들이 왔었어도 얼마든지 그들을 선대했을 인물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랬다고 그런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신을 벗고 그냥 퍼포먼스로 끝냈을 터입니다. 그러나 왜 룻은 아내로 맞이하겠다 했는가? 그의 모친과 그의 조상이었던 라합의 믿음과 기생의 믿음과 룻의 믿음을 오버랩하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님이 자신에게 보러 나왔던 자신의 모친, 형제, 자매를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라고 물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했을 인물이지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더욱 선대하며 그들을 구속하기 원했던 사람을 주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이루어가는 것인가? 오늘 18절부터 22절에 아주 무미건조한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무의미한 누구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누구누구로 죽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전당과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소수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을 뛴 자들의 족보로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합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자신의 혈통을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로 채우신 것이 주님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로 누구누구의 집안에 결혼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거나 믿음의 사람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다른 영혼들을 구속하고 기업을 물으며 구원하기를 원할 때,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과 믿음의 족속들로 들어오기를 소망할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전당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룻기를 통해서, 지난 5주간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 구속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